소설가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세계를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한 바를 독자들에게 알립니다. 설득력 있는 내용과 주제의 의식으로 독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자 합니다. 이 말은 명백한 것만큼이나 오해의 소지도 큽니다. 가령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소설가는 독자에게 얼마만큼 친절해야 하는 걸까요? 불친절한 도입부, 설명이 부족한 전개, 끝내 판단을 유보한 채 슬며시 빠져나가는 결말. 이런 소설들도 정말 많지 않나요? 이런 소설을 쓴 작가들은 독자와 소통할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독자들을 골탕 먹이려는 건 아닐 겁니다. 때로 불친절이, 모호한 암시가, 열린 결말이 원하는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줄 때가 있죠. 상식과 인습의 틀을 벗어날 때에만 이해의 길이 열리는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설가들은 자주 힘겨운 길을 택하니까요. 그리고 그 길은 투덜거리면서도 끝까지 가볼 만한 길일 거라고요. 상식과 인습의 틀을 깨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길이 없는 괴짜를 만나는 시간.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고 불투명하지만 의미심장한 그들의 행동을 함께 관찰해 보시죠. 3월 5일 화요일 밤 9시에 생방송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즐기는 문학살롱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진행을 맡고 있는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입니다. Good evening, everyone.
혹시 작가가 불친절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소설 혹시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저는 소설은 없고요. 영화는 있어요.
어떤 영화죠?
인셉션이요.
인셉션. 상당히 화면도 어지러웠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어지러웠고요. 아직도 끝에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답답해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죠?
그래요. 저는 이해 못하는 영화의 내용은 홀라당 까먹는 그런 아주 좋은 장치가 마련돼 있어서.
네.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럼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감상을 시작한 단편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 Bartleby the Scrivener. 피고용인의 마땅한 의무를 지킬 생각이 전혀 없는 그의 수수께끼. 두 번째로 감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발틀비의 행태도 중요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고용주의자 내레이터의 심리에도 귀 기울여 주십시오. 감상과 함께 드리는 책 선물 이벤트 이번 주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서출판 창비세계문학에서 미국편 필경사 바틀비 단편집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에 공지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케일린 영미문학관에 참여하는 방법 알려주시죠.
네, 홈페이지 주소는요. home.ebs.co.kr/engle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e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연과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어요. 네, 생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세요.
네, 오늘 첫 음악은 제가 골라봤습니다. 블루 나일의 Let's Go Out Tonight. 이 음악 듣고서 필경사 바틀비 감상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젊은 시절 나는 뉴욕 월가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내 사무실에는 3명의 필경사가 일을 했다. 그 중에서도 바틀비라는 신입 필경사는 지금껏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 가장 이상하고 또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었다. 그가 침착하고 차분한 성격이라 생각해서 고용했지만 착각이었다. 그는 필사는 정말로 성실하게 했지만 그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한사코 거부를 했다.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어떤 요구에도 그의 대답은 이렇게 한결같았다. 나는 의문과 분노와 동정에 시달렸다. 그에겐 당장에 해고할 수 없는 어떤 비극성이 엿보였다.
Shall I acknowledge it? The conclusion of this whole business was that it soon became a fixed fact of my chambers, that a pale young scrivener by the name of Bartleby, and a desk there, that he copied for me at the usual rate of 4 cents a folio, 100 words, but he was permanently exempt from examining the work done by him, that duty being transferred to Turkey and Nippers, one of compliment doubtless to their superior cuteness. Moreover, said Bartleby, was never on any count to be dispatched on the most trivial errand of any sort, and that even if entreated to take upon him such a matter, it was generally understood that he would prefer not to. In other words, that he would refuse point blank. As days passed on, I became considerably reconciled to Bartleby. His steadiness, his freedom from all dissipation, his incessant industry, except when he chose to throw himself into a standing reverie behind a screen, his great stillness, his unalterableness of demeanor under all circumstances, made him a valuable acquisition. One prime thing was this: he was always there, first in the morning, continually through the day, and the last at night. I had a singular confidence in his honesty. I felt my most precious papers perfectly safe in his hands. Sometimes, to be sure, I could not, for the very soul of me, avoid falling into sudden spasmodic passions with him. For it was exceeding difficult to bear in mind all the time those strange peculiarities, privileges, and unheard of exemptions, forming the tacit stipulations on Bartleby's part under which he remained in my office.
Bartleby라는 이름의 창백한 젊은 필경사가 내 사무실의 책상 하나를 갖게 되었다. 그는 통상 100단어당 4센트의 임금을 받고 나를 위해 필사를 한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필사한 사본을 검토하는 작업은 늘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필경사인 터키와 니퍼스가 대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건 심부름도 결코 보낼 수 없다. 설령 간청하더라도 그는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나리감에 따라 나는 바틀비와 화해하게 되었다. 그는 착실했고 전혀 방탕하지 않았다. 부단한 근면성, 깊은 고요함, 한결같은 태도는 나의 사무실에서는 소중한 이득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항상 거기 있다는 것이었다. 아침에 가장 먼저 와 있고 하루 종일 자리를 지키며 밤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정직성을 각별히 신뢰하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서류도 그에게 맡기면 안전했다. 그럼에도 별 안 간 발작적으로 화를 내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내 사무실에 머물면서 그가 누리는 무언의 특권, 기이한 습성, 듣도 보도 못한 예외들을 늘 명심하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바틀비의 기행 목록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일요일 아침, 교회를 가던 길에 우연히 사무실에 들렀던 날이었다. 사무실 자물쇠 열쇠를 꽂은 순간, 황당하게도 안쪽에서 먼저 문이 열린 것이었다.
Quite surprised, I called out, when to my consternation a key was turned from within, and thrusting his lean visage at me and holding the door ajar, the apparition of Bartleby appeared, in his shirt sleeves and otherwise in a strangely tattered dishabille, saying quietly that he was sorry, but he was deeply engaged just then, and preferred not admitting me at present. In a brief word or two, he moreover added, that perhaps I had better walk around the block two or three times, and by that time he would probably have concluded his affairs. Now, the utterly unsurmised appearance of Bartleby, tenanting my law chambers of a Sunday morning, with his cadaverously gentlemanly nonchalance, yet withal firm and self-possessed, had such a strange effect upon me, that incontinently I slunk away from my own door and did as desired, but not without sundry twinges of impotent rebellion against a mild effrontery of this unaccountable scrivener. Indeed, it was his wonderful mildness chiefly which not only disarmed me, but unmanned me, as it were. For I consider that one, for the time, is a sort of unmanned when he tranquilly permits his hired clerk to dictate to him and order him away from his own premises. Furthermore, I was full of uneasiness as to what Bartleby could possibly be doing in my office in his shirt sleeves and in an otherwise dismantled condition on a Sunday morning. Was anything amiss going on? Nay, that was out of the question. It was not to be thought of for a moment that Bartleby was an immoral person. But what could he be doing there? Copying? Nay, again, whatever might be his eccentricities, Bartleby was an eminently decorous person. He would be the last man to sit down to his desk in any state approaching to nudity.
일요일에 텅 빈 사무실. 그 안쪽에서 문을 열고 나온 거는 셔츠 바람에 누더기 같은 속옷 차림의 바틀비였다.
사장님, 미안하지만 제가 지금 한창 하는 일이 있어서 당장은 들어오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틀비는 놀라지도 않고 조용한 어조로 말했다.
주변을 두세 차례 돌아보고 오시면 그때까지 제 용무를 끝내놓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내 사무실에서 살고 있는 바틀비의 예기치 못한 출현, 송장처럼 창백하면서도 신사처럼 태연하며 동시에 확고하고 침착하기까지 한 모습, 그 모습에 기이한 영향을 받은 나머지 나는 그의 말대로 했다. 그러나 이 불가사의한 필경사의 유순한 뻔뻔스러움에 반발하면서도 어쩔 도리 없이 따르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그의 유순함은 나를 무장해제시켰고 나의 사내다움마저 아사가버린 것이다. 일요일 아침에 셔츠 말고는 아무것도 안 입고서는 내 사무실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던 거지? 정말 꺼림직해. 뭔가 못된 짓을 하고 있었을까? 필사를 하고 있었나? 아니, 이상하긴 해도 뭐 부도덕한 직구는 아니잖아. 그리고 일요일에 일을 할 리도 없고 그가 안식일 예법을 어길 거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 나는 얼마 후 다시 사무실로 가서 문을 열었다. 바틀비는 사라지고 없었다.
Bartleby was not to be seen.
I looked around anxiously, peeped behind a screen, but it was very plain that he was gone. Upon more closely examining the place, I surmised that for an indefinite period, Bartleby must have ate, dressed, and slept in my office, and that too without plate, mirror, or bed. The cushioned seat of a rickety old sofa in one corner bore the faint impress of a lean reclining form. Rolled away under his desk, I found a blanket under the empty grate, a blacking box and brush, on a chair a tin basin with soap and a ragged towel. In a newspaper, a few crumbs of ginger nuts and a morsel of cheese. Yes, thought I, it is evident enough that Bartleby has been making his home here, keeping Bachelor's Hall all by himself. Immediately then, the thought came sweeping across me. What miserable friendlessness and loneliness are here revealed! His poverty is great, but his solitude, how horrible! Think of it! Of a Sunday, Wall Street is deserted as Petra, and every night of every day it is an emptiness. This building, too, which of weekdays hums with industry and life, at nightfall echoes with sheer vacancy, and all through Sunday is forlorn. And here, Bartleby makes his home, sole spectator of a solitude, which has been seen all populous, a sort of innocent and transformed Marius brooding among the ruins of Carthage.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a feeling of overpowering, stinging melancholy seized me. Before, I had never experienced aught but a not unpleasing sadness. The bond of a common humanity now drew me irresistibly to gloom. A fraternal melancholy, for both I and Bartleby were sons of Adam.
사무실 안을 자세히 살펴보고서 나는 알았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바틀비는 내 사무실에서 먹고 입고 잠을 자고 있었다. 한쪽 구석에 있는 낡아빠진 소파의 쿠션 위에는 야윈 몸을 뉘었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책상 아래에는 똘똘 말아놓은 담요 한 장이 있었다. 텅 빈 난로 받침대 아래에는 검은 구두 약통과 구두 소리, 의자 위에는 비누와 누더기 타월과 양철 대야가, 신문지 속에는 생강빵 부스러기와 치즈 한 조각이 있었다. 바틀비는 이곳을 집 삼아서 혼자 살아온 거야. 가난도 가난이지만 얼마나 끔찍한 고독에 시달렸을까. 월간은 일요일이면 인적이 끊기고 매일 밤이면 텅 비어버린다. 그런데 바들비는 여기에 거처를 마련하고 한때 많은 사람들로 붐비던 곳이 쓸쓸해지는 광경을 홀로 지켜보는 것이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가슴을 찌르듯 밀려오는 우수의 감정에 사로잡혔다. 이제껏 내가 경험한 슬픔은 감미로운 것뿐이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느끼는 슬픔은 다 같은 인간이라는 유대감이 끌어들이는 어두운 우수였다. 나나 바틀비나 모두 같은 아담의 후예가 아니던가. 이런 슬픈 공상에 잠겨 있을 때 문득 자물쇠에 여부란 듯 열쇠가 꽂혀 있는 바틀비의 책상이 눈에 들어왔다. 바틀비의 책상에서 나는 저금통을 하나 발견했다. 그간 그를 눈여겨보면서도 풀리지 않던 수수께끼들을 다시 떠올려 보았다. 대답할 때 말고는 절대 입을 여는 법이 없던 그. 점심시간이 되어도 단 한 번 식당을 찾은 적이 없던 그. 창백한 얼굴로 보건대 터키처럼 맥주를 마시거나 그도 아니면 차나 커피를 마신 적도 한 번도 없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신상을 밝히는 것도 극구 거부했었다. 건강이 나쁘다고 불평한 적도 단 한 번 없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그에게는 창백함, 도도함? 아니, 준엄한 과묵함이라고 해야 할까? 아무튼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이런 모든 기억과 방금 발견한 사실을 종합한 끝에 나는 그에게 병적인 우울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경계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자 우수가 공포로, 연민이 반발로 바뀌기 시작했다. 나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결정을 내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바틀비를 불렀다.
'Will you tell me, Bartleby, where were you born?'
'I would prefer not to.'
'Will you tell me anything about yourself?'
'I would prefer not to.'
'But what reasonable objection can you have to speak to me? I feel friendly towards you.'
He did not look at me while I spoke, but kept his glance fixed upon my bust of Cicero, which, as I then sat, was directly behind me, some 6 inches above my head.
'What is your answer, Bartleby?'
said I, after waiting a considerable time for a reply, during which his countenance remained immovable, only there was the faintest conceivable tremor of the white attenuated mouth.
'At present, I prefer to give no answer,'
he said, and retired into his hermitage. It was rather weak in me, I confess, but his manner on this occasion nettled me. Not only did there seem to lurk in it a certain calm disdain, but his perverseness seemed ungrateful, considering the undeniable good usage and indulgence he had received from me.
Bartleby, 이리 와. 뭔가 시키려는 게 아니야. 그냥 자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래, Bartleby, 자네 고향이 어디인지 말해주겠어?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든 자네 자신에 대해 말해주겠나?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나한테 말하지 않으려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야. 난 자네에게 친근감을 느끼는데. 자, 바틀비, 그렇게 다른 곳만 쳐다보지 말고 대답해봐.
지금은 안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바틀비는 자신의 은신처로 가버렸다. 나는 이미 그를 해고하기로 결심한 터였다. 그럼에도 뭔가 미신적인 것이 심장을 두드려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이 친구에게 쓰라린 말을 한마디라도 뻥긋하면 난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이 되고 말 것 같아. 나는 바틀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설득했다. 바틀비, 자네의 신상은 밝히지 않아도 좋아. 내가 바라는 거는 가능한 한 이 사무실의 관례를 따라주는 것이야. 앞으로는 합리적으로 행동해 줬으면 좋겠어. 서류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해 줘, 바틀비.
현재로선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싶습니다.
송장처럼 창백한 그의 답변에 폭발한 건 내가 아니라 히스테릭한 필경사 니버즈였다. 바틀비를 한 대 패주겠다고 난리를 치는 그를 나는 간신히 말렸다. 다음 날 바틀비는 더욱 이상해져 있었다. 창가에 우두커니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 것이었다. 바틀비, 왜 필사를 하지 않는 거지? 그러자 바틀비가 감정이 담기지 않은 어조로 말했다.
더 이상 필사를 하지 않고 싶습니다.
'Why, how now? What next?' exclaimed I. 'Do no more writing?'
No more.
And what is the reason?
Do you not see the reason for yourself?
He indifferently replied. I looked steadfastly at him and perceived that his eyes looked dull and glazed. Instantly it occurred to me that his unexampled diligence in copying by his dim window for the first few weeks of his stay with me might have temporarily impaired his vision. I was touched. I said something in condolence with him. I hinted that, of course, he did wisely in abstaining from writing for a while, and urged him to embrace that opportunity of taking wholesome exercise in the open air. This, however, he did not do. A few days after this, my other clerks being absent, and being in a great hurry to dispatch certain letters by the mail, I thought that, having nothing else earthly to do, Bartleby would surely be less inflexible than usual and carry these letters to the post office. But he blankly declined. So, much to my inconvenience, I went myself. Still added days went by. Whether Bartleby's eyes improved or not, I could not say. To all appearance, I thought they did. But when I asked him if they did, he vouchsafed no answer. At all events, he would do no copying. At last, in reply to my urgings, he informed me that he had permanently given up copying.
What? Exclaimed I. Suppose your eyes should get entirely well, better than ever before. Would you not copy then?
I have given up copying,
he answered, and slid aside.
"아니, 필사를 안 한다고? 이번에는 또 왜? 다음엔 어쩔 건데?"
"더 이상 안 합니다."
"이유가 뭐야?"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시겠어요?"
그가 무관심하게 대답했다. 두 눈이 흐리멍덩해 보였다. 내 밑에서 몇 주 동안 어두운 창가에서 일하느라가 눈이 상한 거야. 그래서 필사를 못 한다는 거지. 나는 속이 짠했다. 그가 가엾어졌다. 바틀비, 아, 그래, 필사를 너무 많이 해서 눈이 아픈 거로군. 한동안 쉬는 것도 좋은 생각이야. 이 기회에 나가서 운동을 해보는 건 어떨까? 그가 내 말을 들었을리 만무하다. 며칠 후, 다른 직원들은 없는데 편지 몇 통을 급히 붙일 일이 생겼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바틀비에게 부탁했다.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결국 매우 불편하게도 내가 직접 가야 했다. 또 며칠이 지났다. 나는 바틀비에게 눈이 나아진 것 같느냐고 물었다. 바틀비는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다. 나는 끈질기게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바틀비는 마침내 한마디 했다.
필사를 영원히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뭐라고? 뭐라고? 눈이 완치되면 그때도 필사를 하지 않을 건가?
필사를 포기했습니다.
결단을 내릴 때였다. 우주에서 완전히 혼자인 듯한 그를 배려하는 것보다는 나의 업무가 우선이었다. 나는 바틀비에게 될 수 있는 대로 점잖은 태도로 6일 이내에 무조건 사무실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6일 후 바틀비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The time has come. You must quit this place. I am sorry for you. Here is money, but you must go.'
'I would prefer not,'
he replied, with his back still towards me.
'You must.'
He remained silent. Now I had an unbounded confidence in this man's common honesty. He had frequently restored to me sixpences and shillings carelessly dropped upon the floor, for I am apt to be very reckless in such shirt-button affairs. The proceeding, then, which followed, will not be deemed extraordinary.
"Bartleby," said I owe you $12 on account. Here are 32. The odd 20 are yours. Will you take it?"
and I handed the bills towards him. But he made no motion.
I will leave them here then,
putting them under a weight on the table. Then taking my hat and cane and going to the door, I tranquilly turned and added,
After you have removed your things from these offices, Bottleby, you will, of course, lock the door, since everyone is now gone for the day, but you, and if you please, slip your key underneath the mat, so that I may have it in the morning. I shall not see you again, so goodbye to you. If hereafter in your new place of abode I can be of any service to you, do not fail to advise me by letter. Goodbye, Bottleby, and fare you well.
Bottleby, 시간이 됐어. 자든 이곳을 떠나야 하네. 여기 돈이 있네.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자넨 가야 한다니까. 자네에게 지불할 급료가 12달러인데 여기 32달러를 주겠네. 20달러도 자네 것이야. 나는 그를 향해 지폐를 건넸다. 그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돈 여기 놓아두겠네. 그리고 바틀비, 이 사무실에서 자네 물건을 옮긴 다음 자네 열쇠를 문 앞 깔개 아래에 넣어주게. 그래야 내가 아침에 열쇠를 찾을 수 있을 테니까. 난 다시는 자네를 보지 못할 거야. 그러니 잘 가게. 새 거처로 옮긴 후 내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면 언제든 편지로 알려주게. 바터비, 안녕. 잘 가게. 그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폐허가 된 사원의 마지막 기둥처럼 그는 그가 아니라면 텅 비었을 방의 한복판에 말없이 고독하게 서 있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바틀비의 수수께끼에 다가가려면 좀 더 읽어야겠죠. 나레이터의 위치와 바틀비의 위치를 비교해보는 것도 이 작품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해석이 좀 궁금하군요. 사연 좀 살펴볼까요?
네.
윤대현님께서는요. 이 나레이터가 바틀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른 표현으로는 동경한다고 해야 할까요? 아, 자기가 닮고 싶은 거울자? 왠지 기분 탓일까요? 제가 이상한 건지. 이 거울자라고 해주셔서
네.
잘은 모르지만 찾아보니까 그게 그 뇌에 병이 있어서 나타나는 증세라고 하던데.
아, 그래요?
거울이나 뭐 어쨌든 이렇게 reflected 된 자신의 이미지를 보고
네.
자신이 뭐 자신인 줄 모른다는 거죠.
아.
근데 윤대현님이 이런 말씀하시니까요.
네.
왠지 좀 더 무서워집니다.
너무 섬뜩하는데요, 진짜 그렇다면.
나레이터가 자신의 모습을 잘 몰라보고 이런 환각 속에서 지금 이 행동을 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건 아니겠죠.
예. 유상민님께서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바틀비와 극적으로 대비되는 필경사가 한 명 떠오르네요. 커핑 베토벤이란 영화에 등장하는 안나 홀츠요. 바틀비와는 반대로 베토벤을 물심양면 도와주는 캐릭터였죠.
편지를 대신 써준 사람인가요? 악보를 대신 그려준 사람인가요? 추측한데 전자였던가요?
악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이승숙님 반갑습니다. 진정한 슈퍼 을과 비굴갑의 모습. 바틀비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아, 그랬어요? 저 밖에서 저희 PD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바틀비가 제3의 변종이다. 저희 프로그램을 쭉 열심히 들으셨다면 제3의 변종 이게 무슨 조크인지 알아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다니엘이었나요?
필립 케이트의 단편이었죠?
그렇죠. 3변종이 제3변종이 아마 다니엘이라고 기억이 나는데 그 어린아이.
그쵸? 아, 맞습니다.
네네. 참, 그것도 섬뜩하네요.
오늘은 좀 섬뜩한 날이에요.
그러게요. 유상미님께서요, 우와, 이 음악. 왠지 깜깜한 밤에 작은 배를 타고 노를 저으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멀리에 작은 불빛들도 보이고 이런 느낌 좋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 음악 들으면서. 블루 나일. 그 이승열 씨께서 추천해 주신 음악이었죠?
네네.
오늘 제 첫 곡으로
네네.
Let's Go Out Tonight.
Let's Go Out Tonight.
진짜 제목대로네요.
그런가요?
네. 정말 그 외에도요. 반응이 네. 참 많았는데요.
네.
저와 비슷하게 느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이승열 씨께
네.
이거 이승열 씨 음악과 너무 분위기 비슷해요 라고 했죠?
그리고 제가 한 말도 기억하시죠? 아, 블루나일의 음악이 훨씬 더 좋죠? 라고
아니에요. 저는 이승열 씨 노래가 더 좋아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네.
사연 주신 분들 다 고맙고요.
네. 이제 선물 소개할 차례죠?
그래야죠.
영미문학관 협찬 상품입니다. 창비에서 미국 단편선 필경사 바트비르, 소담출판사에서 에쿠니 가오리의 신작 소설 잡동사니를, 저자극 기능성 천연화장품 브랜드 그린이프에서 천연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맑을땀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청호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충무아트홀 대극장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삼총사 3월 31일 일요일 7시 공연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주세요.
오늘 함께 하신 음악은요. 벤 하퍼의 One Road to Freedom 그리고 핑크 플로이드의 Goodbye Cruel World 들으셨습니다. 끝곡으로는요. 데이미안 라이스의 Nine Crimes 준비했습니다. 화요일에 영미문학관 문 이 곡으로 닫겠습니다. 내일 필경사 바틀비 세 번째 시간 9시에 생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편 한남 밤이셨길 바라면서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이었습니다.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이었습니다. Good night and sweet dreams.